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할렐루야 밀도가 가장 높은 시편이에요. 불과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6절 안에 할렐루야가 무려 13번이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이죠. 할렐 찬양입니다. 루 3인칭 복수거든요. 너희는 야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래들 중에 혹시 할렐루야가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할렐루야입니다. 헨델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2부의 합창으로 나오는 그 할렐루야인데 그 헨델의 오라토리오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것을 노래하다가 마지막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환의 절정에서 사람들이 합창을 이렇게 할렐루야 합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시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시편에는 수많은 어떤 시인들의 삶의 애환들, 희로애락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 찬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헨델이 그것을 알고 할렐루야를 거기다 배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인도 이 시편의 편집자들도 마지막에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시편 150편, 150개의 시편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 일생에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저 원수 같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노래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 잃은 슬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을 향한 욕설에 가까운 저주도 시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이 너무나 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시편들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어떻게 자기 앞에 있는 문제적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는지를 동시에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안간힘을 써봐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노래했더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복수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미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원망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분노를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편에는 그 찬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껏 이 할렐루야를 높이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소와 권능의 궁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가 성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성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입니까? 만약에 그 성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된 찬양을 받아보신 지가 한 2000년은 되셨을 겁니다. 성소라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에어포스 원이라서 대통령이 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사람들이 에어포스 원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을 우리는 어느 곳이든, 궁창 아래 있는 어느 곳이든, 하늘 아래 있는 어느 곳이든 우리는 성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가 없다면 아무리 성스럽게 잘 꾸며놓은 건물이라고 해도,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이라고 해도 거기는 그저 공간일 뿐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인 것이죠. 스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는 플레이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빈 공간들이, 그런 스페이스들이 플레이스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 이 시인은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성소에서 찬양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그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굉장히 구별하기가 때로는 미묘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이런 이런 일들을 내가 찬양합니다라고 열심히 말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포장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어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봉투에 적어가지고 헌금 내면 다음 주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이요, 참 미묘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도적맞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도적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나의 헌신이 그 위에 이렇게 덧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잠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불임 부부였어요. 아이를 갖는 것이 굉장한 소원이었겠죠. 그런데 하루는 그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맡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에게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 일인데 게다가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아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얼마나 밖에 나가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10달 동안 막으십니다. 10달 동안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그 일을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위대하신 것일까요? 무슬림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가 가장 위대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세상 다른 종교들의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그 신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타 종교에도요, 기적이 있고 인생을 구원하는 그런 신들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위대하심을 스스로 포기하실 정도로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이 자기의 신적 권위를 포기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섬기라고 하지 내가 인간을 섬기겠다 이야기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타종교 신들은 인간과 비슷합니다. 사람 같습니다. 우리도 늘 섬김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른 타종교 신들도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의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 투영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세포가 되셔서 한 여성의 자궁벽에 착상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십니까? 그것이 인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놀라운 사건, 그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지 않고 그 외에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많은 옵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집 주셨네, 뭐 이것 주셨네, 이것 해주셨네, 내가 기도했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그것을 내가 자랑하고 노래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내 자랑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뿌리 깊은 자아가 어느새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을 저희들은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만이 그 한가운데 우뚝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여러 악기가 등장합니다. 관악기도 나오고 현악기도 나오고 타악기도 나오고 큰 소리 나는 재금, 이건 심벌주입니다. 촥 소리가 나는 큰 소리 나는 재금과 높은 소리 나는 그런 재금,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는데 이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악기들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자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연주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다양한 악기가 함께 연주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서로 호흡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지휘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튜닝을 잘 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잘 기준음에 맞춰서 악기를 조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주를 해야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악기들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 존재의 목적이 굉장히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의 개인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악기로 그렇게 빚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악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악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만 냈다 하면 쿵쿵쿵. 어떤 사람은 관악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은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소리밖에 낼 줄 아는 그런 악기도 있고 아주 깔깔한 음색을 내는 악기도 있고 부드러운 소리밖에 낼 수 없는 악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도 있고요. 타악기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연주하고 싶어도 그렇게 연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는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찬양으로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린 옆에 있는 사람과 화음을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불협화음 냈던 사람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목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지휘를 하시는가 그걸 보고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율이에요. 튜닝하는 것입니다. 기준에 맞춰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튜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맞춰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들을 날마다 튜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조율이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앞에 와서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미세하게 조정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이 한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자격이 무엇인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재주가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그 숨, 호흡, 그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한숨 쉬며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호흡이, 숨이 턱에까지 차올라서 가쁜 숨을 내몰아 쉬며 사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이 어떤 숨이든 그 숨을 다해서 호흡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마치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에 생기가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루악,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호흡 다해 노래하는 우리들 가운데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서 불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바람이 우리 안에 잘못 들어오면 바람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허영이, 우리 안에 공허함이 가득 차는 것이죠. 그 숨은 아무리 쉬어도 숨 가쁜 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호흡, 그 호흡하면 우리는 호흡할 때마다 살아나는 것이죠. 숨 쉴 때마다 우리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호흡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호흡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며 호흡 닿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건 우리의 내쉬는 숨이 고르지만은 않아서입니다. 한숨 쉴 일도 많고 정말 숨이 넘어갈 지경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호흡다에 하나님을 부르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숨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 생기 가지고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생기를 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 우리의 호흡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도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세상의 숨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숨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쉬고 숨 돌리고 세상을 향해서 다시 한번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주님 오셔서 우리의 호흡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는 모든 숨소리조차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호흡으로 일평생 주님과 호흡 맞추어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허락하신 귀한 형제 자매들과 호흡 맞추어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히 그 생기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숨가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호흡을 소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